지난주에 살펴봤던 4장과 같은 장소입니다. 같은 장면, 요한이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나라에서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모든 귀한 생물들과 장로들이 예배드리는 그 장면을 보았는데요. 그 똑같은 그 하늘나라에 보좌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또 다른 예배가 같은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받으시는 분이 4장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분, 천지의 창조의 근원이 되신 분, 거룩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였다면 5장에서는 예배 받으시는 분이 그 보좌 한가운데 계신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를 위해 죽임을 당하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신 구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4장에서는 모든 피조물들을 대표하는 네 생물들과 모든 구속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열두 장로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면 이 5장에서는 그 예배 드리는 예배자들의 범위가 확장이 되어서 네 생물과 장로들과 함께 모든 천사들이 천천과 만만에 이르는 천사들이 엎드려 경배를 하고 하늘 위와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그 앞에 엎드려서 예배 드리는 놀라운 장면이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되고 있는 일이 보여지고 있는 일을 한번 이렇게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너무나 의미가 깊고 너무나 구약 성경에서부터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놀라운 상징과 놀라운 약속들의 말씀이 담겨진 그 장면이기 때문에 이게 하자면 한이 없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길면 안 되니까 그래도 핵심만 추려가면서 한번 무슨 일이 진짜로 일어나고 있는 건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4장에 나온 보좌에 앉으신 분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죠.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 다시 오실 영원하신 분이시고 창조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의미하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두루마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진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작전계획서가 그 약속이 이렇게 적혀져 있는 그것을 두루마리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구약에 보면은요, 선지서들이 이 두루마리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한테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얘기할 때 먼저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보여주시면서 이 두루마리를 받아 먹어라 그래요. 먹어라.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약속을 몸에 이렇게 받아서 내 것이 될 때까지. 그래 먹으니까 참 달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에스겔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전하거든요. 그런데 그 두루마리에 인봉이 쳐져 있습니다. 두루마리를 이렇게 말아서 이 열려지는 그 끝에 인봉을 쳤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옛날에 서양 왕들이 편지를 보낼 때 편지 봉투를 딱 닫은 다음에 밀랍을 불에 녹여서 이렇게 떨어뜨립니다. 촛농 같은 거를. 그리고 나서 손가락에 있는 자기 반지 있잖아요. 왕을 표시하는 반지로 꽝 찍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밀랍에 왕의 표시가 딱 적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편지 봉투를 띈다는 것은 왕의 권위를 받은 사람만, 왕이 누구한테 편지를 냈으면 그 편지를 받아볼 사람만 떼볼 수 있는 것이 인봉입니다. 다른 사람이 함부로 떼보면, 근데 정작 정해진 사람이 편지를 받는데 인봉이 떼져 있으면 누군가 자기 권위를 넘어서서 침범했다는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로 인봉을 꽉 찍는데 그런 하나님의 인봉이 쳐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장차 온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두루마리에 다 적혀 있는데 참 놀라운 계획인데 인봉이 딱 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합당한 사람이 떼도록 그 인봉을 뗄 시기에 떼도록 인봉을 떼기에 합당한 방식으로 떼어지도록 인봉을 쳐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다니엘에게 장차 있을 최후의 승리를 환상으로 보여주신 후에 이 말씀을 두루마리에 적어서 봉해라,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호와의 날이 이르면 그때 그분이 인봉을 떼실 것이다. 지금은 참고 기다리고 믿음으로 인내할 때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사야에게도 이사야 8장에서도요. 이사야에게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에 적어서 인봉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인봉이 떼어지는 것이 이사야 후기에 나오는 이제는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제는 노역의 때가 끝났고 여호와의 손으로부터 모든 벌을 두 배나 받았으니 이제는 광야에 대로가 나고 하나님의 선한 음성이 광야에 퍼지는 목소리처럼 예루살렘에 드넓게 퍼질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평강의 왕이 다스리시는 평강의 소식을 듣고 광야를 건너서 산을 넘어서 골짜기를 건너서 예루살렘에 마음에 닿도록 기쁜 소식을 전해라. 이런 그 이사야 뒤에 나오는 놀라운 그 위로의 메시지가 터져 나오는 거, 인봉이 떼지니까, 때가 되니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두루마리에 인봉을 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두루마리는 놓여 있는데 인봉은 적혀져 있는데 천사가 나와서 이 인봉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누가 있느냐? 하늘 위에도, 하늘 아래, 땅 위에도, 땅 아래까지도 이 인봉을 떼기에 합당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요한이 그 소식을 듣고 슬프게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합당한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니, 합당한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구세주가, 구원자가 아직 오시지 않았다니, 아무도 인봉을 뗄 만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만한 선함과 믿음과 의로운 자가 한 사람도 없다니 하면서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장로 중 하나가 요한을 위로하면서 울지 말아라. 유다의 사자 다윗의 뿌리께서 이기셨고 인봉을 떼고 두루마리를 열고 읽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다의 사자와 다윗의 뿌리가 이기시고 인봉 떼기에 합당하기에 드러나셨습니다. 유다의 사자와 다윗의 뿌리가 누구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구약 예수님이 오실 것을 바라보고 그 약속하고 예언하는 모든 구약의 예언들에서 예수님을 유다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유다의 사자라는 그 표현 자체는 구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아버지인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 열두 아들,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들을 축복하는 그 내용 가운데 유다, 자기 넷째 아들 유다를, 넷째인가 셋째인가요? 유다를 이렇게 축복할 때 뭐라고 축복을 하냐면 너는 사자와 같다 이럽니다. 너는 젊은 사자처럼 생기가 넘치고 이기고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유다의 집안에는 왕의 권위를 표현하는 그 왕이 드는 지팡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 지파에서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왕이 나올 것을 기대했어요. 그 기대한 것처럼 유다 집안에서 다윗이라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 세상에 있었던 왕들 중에 하나님이 제일 칭찬한 다윗이라는 왕이 나왔고요. 다윗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위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망했거든요. 다윗의 왕조가 끊어졌거든요. 더 이상 육신의 다윗의 후손으로는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럴 때 선지자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서 이 다윗의 뿌리, 다윗의 아버지가 이세인데 이세의 뿌리에서 싹이 나와서, 새 싹이 나와서 공의와 화평으로 세상을 다스릴 것이며 어둠에 앉은 자에게 빛이 될 것이고 묶인 자를 풀어주실 것이다. 슬픈 자를 위로하시며 모든 눈물을 씻기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예언했거든요. 다윗의 뿌리에서. 과연 그 약속대로 마태복음 신약이 시작되는 마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렇게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은 구약의 모든 약속들이 마침내 이루어졌다 하는 그 선포입니다. 마태복음 1장 읽을 때 우리 졸잖아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근데요, 이게 누가 누구를 낳은 것, 그 이름 하나하나가 그 역사 배 뒷면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인내와 자비가 서려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읽으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들인지 몰라요. 다윗의 뿌리 유다의 사자,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 세상 가운데 펼치실, 두루마리에 인봉을 떼서 펼치고 읽듯이 펼치실 그분이 유다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고 인봉을 뗄 권세를 받으셨다, 이렇게 위로한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그 목소리를 들었으니까 이제 그 보좌 있는 곳을 돌아봤다 그래요. 돌아봤습니다. 근데 뭘 봤습니까? 듣기로는 유다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니까 위대한 왕, 승리한 높으시고 찬란한 그런 그 능력과 찬란함을 기대하고 보좌 있는 곳을 바라봤는데, 거기서 요한의 눈에 띈 것은 어린 양이었습니다. 사자와 양은 양 상극이거든요. 사자는 힘센 존재고 양은 잡아먹히는 존재잖아요. 사자는 이기고 잡아먹는 승리하는 존재고, 양은 늘 목자가 보호하지 않으면은 참으로 불쌍한 존재가 양 아닙니까? 근데 어린 양의 모습을 봤어요. 근데 그냥 어린 양이 아니라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이 있는데 상처가 있는데 저 정도 상처면 죽었을 게 틀림없다 라는 큰 치명적인 치명상의 흔적을 가진 어린 양이 그 네 생물과 장로들과 보좌 한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가서 그 오른손으로부터 두루마리를 취해서, 두루마리를 취해서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보세요. 어린 양과 사자가 참 그 서로 비교되기 어려운 그런 장면인 것처럼 이 어린 죽임을 당하신 상처가 있는데 또 어린 양에게는 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일곱 영과 하나님의 일곱 눈이 있었어요. 이것도 참 어려운, 무슨 말인지 잘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일곱이라는 것은 완전하다는 의미고요. 일곱이라는 건 성경에서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일곱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의미해요. 성령이 일곱 분이라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다는 거죠. 그만큼,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이 어린 양과 함께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능력,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혜, 하나님의 완전하신 영광이 그 어린 양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일곱 눈을 가졌다는 건 눈은 보는 거잖아요. 눈은 지식이지 않습니까? 전지전능하다는 거죠.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 모든 것을 아는 그런 분이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요, 사자를 기대했는데 어린 양이 있고, 어린 양이요 죽임을 당한 것 같은 그런 약한 모습인데 일곱 영과 일곱 눈,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지식과 능력이 예수와 그 어린 양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참 신비죠. 신비로운 거죠. 놀라운 거죠. 이거 말로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제 이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를 취해서 가지셨을 때 모든 주위에 있던 장로와 생물들이 엎드려서 경배를 하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찬양합니다. 9절에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러니까 받으셨겠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왜 하나님의 두루마리에 인봉을 떼실 합당한 권세와 영광을 받으셨느냐,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피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그 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구속하셔서 아무도 인봉을 뗄 그런 합당한 자가 없는 슬픈 세상 가운데 인봉을 뗄 합당한 자가 한 사람도 없는 그런 백성들 가운데 살고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피, 죽임을 당하셔서 그 피를, 피값을 치르시고 다시 사셔서, 다시 구속하셔서, 구원해 주셔서, 살리셔서 하나님의 왕 같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제사장 같은 백성으로, 보좌에 어린 양과 함께 앉아 다스릴 백성으로 다시 존귀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이유입니다. 그것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이유입니다. 왜 죽임을 당하셔야 하나님의 두루마리의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한 권세를 받으실 수가 있었을까요? 왜 죽으셔야 했습니까? 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대신에 이사야서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혼을 괴롭게 하기를 기뻐하시고 그분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인하여 기뻐하고 만족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속건물로 들여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게 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느라 자기 영혼이 수고했지만 죽임을 당했지만 그 일을 기뻐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셔서 온 세상 가운데 가장 높은 이름을 주시고 모든 만물이 그 앞에 꿇어 엎드려 구주라고 높으신 분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영광과 권세가 한이 없다고 예배하게 하셨다 하는 그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그 두루마리의 권세를 뗄 만한 능력과 지혜가 있으신 전지전능하신 분이 죽어야만 어린 양이 되어야만 약한 모습을 보여야만 했는지 참 설명하기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무신론자들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독교인들을 비난하기를 기독교인들은 없는 문제를 만들어내서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믿으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런 얘기예요. 문제가 없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문제를 일부러 만들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데 예수가 이 문제를 해결했으니 믿으라고 강요한다는 거예요. 없는 문제라는 게 죄와 사망이죠. 하나님 없이는 죽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이죠. 인봉을 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했는데 그 구원을 이루실 만한 합당한 분이 예수 외에는 없다는 그것이죠. 나 혼자서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심판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자격도 공로도 없는 사람이라는 그것이죠. 그것이 문제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기독교인들이 강요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괜찮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죄인이냐는 거예요. 뭐 그렇게 큰 죄를 졌냐는 거예요. 나름대로 선하게 살았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무슨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인이라고 그렇게 죄의식을 불어넣어서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눈물을 강요하고 죄의식을 강요해서 협박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도 그런 마음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목사가 이 앞에서 자꾸 죄 얘기를 하고 심판 얘기를 하면 아이고 뭐 죄 얘기를 또 하냐 이런 마음이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게 문제예요. 그게 죄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셔서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고 고귀하고 의롭게 살도록 창조함을 받았는데 아무도 그렇게 살지 못해요. 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없이 내 생각대로 살겠다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미워했으니까 멀리했으니까 그게 선악과 아니에요.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온 세상 모든 것 다 네 것이다 동산에 있는 나무 다 먹어라 너는 내 형상대로 만들어졌으니까 내 뜻대로 이 동산을 다스려라 정복하고 복을 받아라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근데 단 한 가지 너는 네가 하나님이 아니고 너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너를 만드신 지혜와 능력과 사랑의 하나님과 함께일 존재이니까 그 표시로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의미하는 선악과 그것만은 먹지 말아라. 그 얘기가요. 뭐 무슨 쪼잔하게 뭐 마음 좁아서 제일 중요한 걸 먹지 못하게 한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복되다는 그 인정을 믿음을 그 하나님께 드리게 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인 거예요. 근데 아니라고 먹으면 지혜롭게 될 것 같고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서 먹었잖아요. 자기 생각이 더 옳다고. 그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러니 죽었다 깨나도 그게 문제라는 걸 알지를 못하죠. 그렇지 않아요? 설사 안다고 해도 해결할 길이 없으니 무시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열심히 살면 된다고. 그냥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살면은 하나, 뭐, 신은 공평하니까 구원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살지만, 그렇게 하지만 그 자기 힘으로 넘어가지 못할 벽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진짜로 세상에 오셔서 심판하실 그날 우리의 공로와 의와 지혜와 선함으로 그 앞에 합격점을 받을 사람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그 먼 일이고 뭐 하늘나라 일이니까 실감이 안 와닿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도요, 예를 들어서 죽음의 벽 앞에 아 내가 내 힘으로 건너갈 수 있을지 잘 모르고 갔다가 돌아와서 길을 알려줄 사람도 없는 그 벽 앞에 그 강 앞에 서 있을 때 절대자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꼭 죽음 앞이 아니더라도 어느 날 잠이 안 와서 정말 인생과 세상을 생각하다가 잠깐 머리가 맑아질 때, 잠깐 영의 눈이 띄어질 때, 정말 그 무한하고 놀랍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두려움에 떨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강은교라는 시인의 시 가운데 늦도록 잠이 안 와 살 밖으로 나와 앉은 밤이면 내 눈에는 보입니다. 그렇게 슬피 울며 떠나가는 그 사람들의 울음소리가. 괜찮은 것처럼 내 열심히 살면 될 것처럼 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영의 눈이 열릴 때 절대자 앞에 서 있는 그 자기의 존재를 어렴풋이 느낄 때 이게 나의 힘과 나의 신념과 나의 의로는 넘지 못할, 건너가지 못할, 떼지 못할 그 무언가가 있는 것을 모든 사람은 짐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결책이 없으니 어떻게 넘어가야 될지, 누가 인봉을 떼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생명을 다시 줄지, 구원하여 주실지 알 길이 없으니 무시하는 거죠. 외면하는 거죠. 못 본 채 하는 거죠. 못 보고 생각 안 하는 그 길로, 행복의 길로, 쾌락의 길로, 재물로 자기를 높이는 길로, 사람들의 칭찬을 구하는 길로 다른 만족과 은혜를 쫓아다니는 것이죠. 그러다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영혼은 누가 구원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설 때 다시는 돌이킬 기회가 없는데 그 영혼은 누가 구원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요한이 인봉을 뗄 권세가 없는 그 소식을 듣고 운 이유입니다. 운 이유예요. 그때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 가난한 형편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 가난한 형편을 마땅하다, 당연하다, 죄값을 받는다,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그냥 평가하고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같이 되신 것입니다. 슬퍼하신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연약해진 것입니다. 스가랴라는 예언서에 하나님이 천사를 온 사방에 보냈어요. 세상을 돌아보고 오라고. 천사들이 온 사방을 돌아보고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온 세상이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가슴을 쳤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나는 내 백성이 나와 함께 예배 가운데, 믿음 가운데, 의의 길 가운데 온전한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게 마음에 질투가 일어나도록, 마음에 불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마음을 찢고 있는데 온 세상이 평안하다니, 안온히 살고 있다니 하면서 하나님이 가슴을 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것이에요. 우리 대신 가슴을 치시고, 우리 대신 슬퍼하시고, 우리 대신 고난 받으시고, 우리 대신 채찍에 맞으셨는데 한 점 죄 없는 분이 희생양이 되셨기 때문에, 한 점 죄의 그 형벌을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희생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모든 죄의 권세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 피로, 예수님의 희생 가운데 소멸된 것입니다. 모든 빚이 갚아졌어요. 모든 사망의 죄인을 너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해,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너는 하나님만 나오면 큰일이야 했던 그 죄의 권세, 그 사단의 사망의 죽음의 권세는 죄인데 그 죄의 권세가 사라졌어요. 예수님이 다 받으셔서 다 소멸하시고 다 죗값을 치르셔서 사라졌어요. 그것이 어린 양이 죽으신 이유이고, 그것이 어린 양이 아직도 상처를 가지고 계신 이유이고, 그런데 그 상처가 영광의 면류관이고, 그 상처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놀라운 이름을 받아 만물이 예배드릴 이유가 된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알면 예배합니다. 이 은혜를 알면 예배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물을 마셔보면 목말랐다는 것을 알아요. 열심히 버티고 있죠. 괜찮다고. 근데 마침내 물을 마시고 보면, 아이고 내가 진짜 목말랐구나, 아유 물 안 마셨으면 큰일 났겠다,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 우리 교회랑 같이 신앙생활하던 어떤 한 40 정도 된 자매가 한국으로 갔어요. 근데 이 자매는 중학교 때 유학을 나와서요, 그렇게 호주와 뭐 이런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혼자 살았습니다.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혼자 살았으니까 이제 얼마나 또 씩씩하게 열심히 살았겠어요. 또 낙관적이고 밝고 그런 사람이라 잘 살았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다 잘 살다가 한국에 들어가서 어머니 곁으로 갔는데, 어머니가 생일날 미역국을 끓여주셨대요. 생일날 미역국을 끓여주셨는데, 이제 40이 넘어서 진짜 중학교 때 열몇 살 이후로 처음 어머니 생일 미역국을 먹었대요. 그리고 나니까 괜찮은 줄 알았는데, 그 생일 때마다 엄마가 그리웠던 것을, 외로웠던 것을 알겠더래요. 그전에는 외로워하면 힘이 빠지면 안 되니까 열심히 스스로를 도닥거리며 씩씩하게 살았는데, 어머니 미역국을 먹고 보니까 외로웠다는 것을, 역시 엄마가 최고라는 것을 알겠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구원받은 자들이 예배드립니까? 사랑을 받은 사람은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증거이면서 동시에 내가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예배는 천사도 흠모하는 예배입니다. 천사는 구원받지 않았잖아요. 천사는 봐서 알아요. 우리는 살아서 압니다. 천사는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셔서 이 무지랭이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완전한 구속을 주셨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야, 놀라운 일을 하셨다 이러지만,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나서 그 일을 알고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의 예배보다요, 구원받은 사람의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을 높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에요. 참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 이 예배가 천상의 보좌 가운데, 내생물과 장로들 가운데, 모든 천사들 가운데, 그리고 하늘 아래 땅 위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십자가 앞에서 그리스도의 구속과 용서하심과 구원하심을 다시 감사하며 마음에 새기며 예배드리는 예배가 오늘 하늘나라에서 올려지는 예배와 동일한 예배입니다. 이 하늘나라 예배에는요, 우리가 구경꾼이 아니에요. 요한이 구경만 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하늘나라 예배 가운데 뭐가 올려집니까? 천사들의 이 그 하프 소리가 올라가잖아요. 수금을 타서 예배드리고, 또 이 향기, 향불에서 향기가 이렇게 연기가 올라가서 예배드리는데, 그 연기를 뭐라고 합니까? 성도들의 기도라. 성도들의 기도라. 그러니까 성도들의, 우리의 기도가, 기도는 뭐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좀 약하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요, 그 기도가 그 천상에서 놀라운 영광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지는 기쁜 향기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예배 받으실 이유가 뭐예요? 구원자시니까.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연약함을 함께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해주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그분을 믿고, 우리 연약한 것을 하나님께 솔직히 올려드리며, 하나님 구해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 사정을 헤아려 주십시오 하는 그 믿음의 기도가, 천상에서는 영광의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 기쁨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 향기가 향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요, 우리 성가대가 오늘 올려드린 찬송, 찬양팀과 함께 하나님께 뭐 박자도 조금 틀리기도 하고 가사를 좀 틀리기도 하면서 올려드렸지만 그 찬송이 하늘나라에서 수금을 타고 있는 그 천사들의 찬송 소리와 합해져서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뭐라고 이런 영광을 허락하십니까? 한 가지예요. 예수님의 구원을 받았다는 것. 우리가 뭐라고 내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부끄러워 안 하고,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형편없는 자식이 있으면 너 네 입에 아버지 이름 올리지도 말아라, 이? 가문의 명예에 먹칠을 하는 놈 같으니라고 이러지 않아요? 뭐 우리는 그런 사람이 없지만, 근데 우리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기뻐서, 어 그래? 네가 나를 알아보는구나, 그래 네가 나를 높이는구나 하면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니까.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구원을 받은 것, 구원받은 믿음이 있는 것, 그것 하나가 우리의 영광이고요, 그것 하나가 우리의 존귀함이고요, 그것 하나가 우리의 증거이고요, 그것 하나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송의 제목입니다. 이 자리에 혹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나에게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넘지 못할, 내가 스스로 구하지 못할 아무도 인봉될 권세를 합당하지 않았는데, 나도 합당하지 않은데, 내가 내 인생의 스크립트를 써가지만 이게 어느 순간에 아득하고 어느 순간에 두려웠었는데,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나도 믿고 싶은 갈급함과 마음이 생기셨다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내가 그 하나님의 들리신 그 놀라운 구원에 동참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주를 앙망하는 자, 주를 바라보는 자의 얼굴을 한 번도 부끄럽게 하시지 않습니다. 정하신 때가 됐을 때, 이 자리가 됐든지 혹은 정하신 어떤 때든지 하나님의 그 두루마리 책에 쓰여진 대로, 철저한 틀림없는 계획 가운데 정해진 대로 예수께서 마음의 문에 인봉을 떼시고 그 마음 가운데로 들어가셔서 구주 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고백하십시오. 믿고자 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여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혹 말씀 가운데 예수가 구주시라는, 예수가 나의 죄를 속하셨다는, 나를 대신해 죄값을 치르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었다는 믿음이 생기셨으면 오늘 예배 가운데, 예배 끝나기 전에 고백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이었는데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죄값을 치르셔서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주시고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며 의롭다고 얼굴을 들어주시고 그 일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복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수를 이미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찬송과 나의 예배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는 분이라면, 나의 오직 한 가지 영광은, 나의 오직 한 가지 자랑은 예수님께 구원함을 받은 주님의 긍휼하심을 아는 그것입니다. 주님, 모든 교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구원이 내 삶 가운데 더 분명해지시옵소서. 내 예배가 더 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예배 가운데 큰 증거가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목말라 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 안으로 예배 자리로 달려오는 그 아름다운 평강의 목소리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광은 예배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예배입니다. 우리의 지혜는 예배입니다. 복된 예배 자리로 오신 것 환영합니다. 우리의 평생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귀한 기도의 향기, 아름다운 찬양, 진실한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과 그 희생과 그 사랑을 어떻게 짐작이나 하며 말로 전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내가 아는 한 가지, 이전에는 죽었으나 살아난 것, 이전에는 몰랐으나 알게 된 것, 이전에는 불쌍했으나 주님께서 존귀하게 하신 것. 하나님, 나의 찬송의 제목 되시니, 우리 주님 나의 예배의 이유 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머리를 조아리고 숙이고 겸손히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심령 가운데 참 문을 열어주시고 문을 밝게 하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마음속에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고 샘물과 같은 그 은혜로 세상을 이기고 살게 하여 주시며 많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구원의 소식을 증거하고 전하는 사명자로, 예배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